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문둔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병 고쳐준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본래의 사역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치유와 기적에만 주목하는 그 현상을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1대1의 관계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에워싸면 한 영혼 한 영혼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둔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이 병 고친 사건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당부하셨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1장 이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자, 그로 인해서요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까지 고칠 수 있었더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의 기적의 끝은 어딘가, 한계는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다 구름떼처럼 몰려들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집 주변에도요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는가, 이 예수의 얼굴 한번 보자,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죠. 가버나움 거리 곳곳에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이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시며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역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수일 뒤에 상황이 좀 비교적 잠잠해지자 그제서야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왜 수일 뒤에 들어가신지 우리가 그 이유가 보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역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사역하시다가 수일 뒤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출몰하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머무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문 앞에까지도 용신할 수 없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도 지금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정말 이 까치발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겠다고 서로 밀치고 막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의 사역은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마침 이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버나움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침상을 들고 온 네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이 각각 침상의 한쪽 모퉁이를 들고 그 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실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응급차 이렇게 오면은 환자 사건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 누워 있을 때 그 사람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간이 침대 같은 거 있죠. 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중풍병자를 그 간이 침대 그 침상에다가 누워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3절에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헬라어로 좀 원어로 더 보면 이 말은 뇌출혈을 당했거나 혹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의 일부분 반신불구자이거나 혹은 전신이 불구가 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걸어서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기에 침상에 눕혀서 네 사람이 지금 들고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형제일 수도 있겠죠, 동생일 수도 있겠죠, 혹은 중풍병자의 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이 중풍병의 가장 친한 이 동네 고향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해봅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 그리고 또 얼마나 먼 거리를 이 침상을 들고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집 주변을 가득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맨몸으로도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는데 하물며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환자는 없었을까요? 아니,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까지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다 주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 이 네 명이 사람들을 붙잡고 저희가 먼저 예수님 만나면 안 될까요? 저희 너무 급한데요? 라고 부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안 급한 사람이 없고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해결 받기를 기다리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침상에 누워있다고 사람들이 양보해 줄리 만무한 것이죠. 자, 이대로 침상을 다시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침상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부분 이렇게 그 집의 모양을 생각하면 지붕이 이렇게 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신약 시대 당시의 집들은요, 뭐 지금도 가면 그렇습니다만은 평평한 집의 모양인 거죠. 게다가 집 외부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요, 그 계단을 통해서 집 지붕 위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왜 한국도 서울에 있는 이 주택가들 보면은 2층 집 뭐 이런 집 주택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지붕까지 있는 데 있어서요, 지붕 위에 이렇게 식물도 키우고 우리 주부분들 막 그 막 고추 같은 것도 그 옥상에서 말려놓고 하는 그런 풍경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1층짜리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집의 모습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집이라는 것은요, 집을 지을 때 이 지붕 위에 가장 큰 나무를 하나 이렇게 놓고요, 옆에다가 가로로 작은 가지들을 이렇게 촘촘히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얹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그런 식으로 지붕을 지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벗겨낼 수 있었어요. 자, 이 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지붕을 이제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지붕 위에서 갑자기 막 흙더미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집 누구 집이었습니까? 이 네 사람 집이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집이 제자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또 그리고 이 전에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집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시간이라 흙먼지가 이 지붕으로 막 떨어질 때 여기저기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이야? 막 불평하고 막 베드로는 집주인이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이 네 사람이 보여준 용기는 참 가감했어요. 실로 대단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이 그와의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을 추측해 보게 되죠. 웬만한 사람이었으면요, 야, 오늘은 이거 공쳤다, 야, 예수님 못 보겠다, 다음에 오자, 우리 다음에 갑시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이 나았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낼 정도로 그 열의와 사랑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였다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야, 오늘은 안 되겠구나, 내가 봐도 이거는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경쟁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나. 근데 나를 메고 와준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좀 해결해 줄게, 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더 엑스트라 워크로 지붕까지 뜯어내주고 그 침상을 줄로 엮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내려줬어요. 제가 만약 중풍병자였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됐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있는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줄을 달아 내리고 있는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거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군중들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왜 예수님께 못 갔습니까? 군중들이 막아서 예수님 앞에 못 가요. 여러분, 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막았습니까? 군중들이 막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군중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냉대, 이 사회적인 이 멸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장벽이었던 거죠. 그러나 누구라도 이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온 이유는 병이 든 이 당사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저를 향한 사랑한 이 동료들의 믿음의 결과인 거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대부분 병이 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 생명력 있고 역동력 있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죽어가는 중풍병자도 살리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여태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병 고쳐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싶은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지금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보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 보였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9절과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 네 사람의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발로 걸어나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치유가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이 사람은요,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그를 함께 데리고 왔어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 그들의 사역과 헌신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이 살아났어요. 만약 이 중풍병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린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 영적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침상에 메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해요. 우리들의 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또 내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들, 또 친구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따끔한 눈초리도 보고요, 복음 전하다 보면 조롱조의 비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이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반드시 저가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또 내 주변의 이웃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반드시 살려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요, 홀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